지난주에 제가 운전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눈앞에 피마 카운티 셰리프 차가 SUV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눈에 띄는 게 스티커가 뒤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스티커 내용이 아주 눈에 잘 들어오게 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더군요. 이렇게 읽었어요. 그 경찰차 뒤에 붙어 있는 게 Keeping the peace since 1865. 와, 1800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조나가 200년 넘은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관들 역할도 치안 유지하는 그런 보안관들의 그 셰리프 디파먼트가 이제 피마 카운티를 이제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865년도 이래 우리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해오는 중,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수고가 많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을 하는데요. 평화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불안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평화의 반대는 불안과 염려겠죠. 충돌이겠죠. 그런 일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마음의 평화는 어떠십니까? 지금 마음의 평화가 깃들어 있으신지요? 평화로운 마음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걱정이고 염려, 뭐 깊은 스트레스 등등, 뭐이 평화에 반대되는 그런 말들, 그 꾸미는 말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평화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지금 첫 부분에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메시지 맨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평화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드라는 분이 쓴 글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본 책인데 저는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오래전이 됐더라고요. 하여간 요즘에 이렇게 다 엊그저께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999년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유명한 저자이자 목사님인데 좋은 글을 많이 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내면의 변화, 거기에 대한 그런 얘기였어요. 네, 한때 가족이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그 브라질에서 살면서 일주일간 어디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간 가족 여행을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악취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보니까 악취가 어디서 나나 봤더니 냉장고에서 나는 겁니다. 냉장고 코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제 가족 여행 가느라고 집 단속하고 그러다가 다른 전원 코드, 뭐 라디오 코드를 뽑는다고 했는 게 한꺼번에 뽑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코드가 아마 비슷했던 모양이죠, 브라질은. 예, 여하튼 그냥 전원 코드에서 빼버린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이 브라질의 아파트에서 냉장고 파워가 일주일 동안 나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속에 있는 경험인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속에 있는 음식물들이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이 가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즉시 이분이 이제 냉장고를 닦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냉장고 겉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겉을 잘 닦으면 냄새가 안 나겠지. 엄청 열심히 겉을 닦았습니다. 겉에 막 빛이 날 정도로 겉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겉을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고약한 냄새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부터 조금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아무래도 친구들과 더좀 넓은 교제 폭을 가지면 상태가 좋아지겠지 생각을 하고 냉장고 옆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갖다 놓고 세탁기를 갖다 놓고 또 다른 냉장고 하나 더 갖다 놓고 구비해서 가져놨습니다. 소셜 게더링, 그렇게 좀 뭔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교분을 넓혀 나가면 좋아질 거야. 아는 친분관계를 넓혀주느라고 이렇게 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떨까요? 상태는 여전히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자존감이 떨어지나 얘가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 소득 증가 보고서를 문 앞에다 딱 붙여줬대요. 최고급 향수도 뿌려주고 새로 문 색깔도 칠하고 그 다음 문을 열어봤더니 악취는 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힘이 딸려서 그러나 그래서 더 큰 전력과 전력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용량이 더 큰 모터를 달아줬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악취는 그들이었어요. 아시죠?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그분이 썼는지. 당연히 할 일을 안 하고 냉장고 겉에만 닦았으니 그 속에서 나는 악취는 없애지 못했던 것이죠. 이분은 물론 이제 냉장고 코드를 빼가지고 그 음식이 다 썩었던 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비유 삼아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분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겉을 문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영혼의 새로워짐으로 온다는 걸 말했던 것이죠. 내면의 새로움,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내면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화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이사야서 9장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내면의 평화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일,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날은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는 중이고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진행된 그런 일들을 보면 구약 성경 역사서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 깨닫는 것처럼 특히 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그 땅에 평화가 임했더라.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그런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정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장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부분들을 볼 때, 예언서들을 볼 때 완전한 승리와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또한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한 예로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서 19장에 스가랴서 맨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9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선지자는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이, 온 세상에 왕이 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직 주님만을 온 세상의 민족들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주님의 날이 올 때 일어났는데, 그래서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에 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땐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던 그런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고 시작이 되었고 미래에 이제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날까요? 아니면 장래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평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평강을 또한 우리도 이미 맛볼 수 있도록 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의 출발은 각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구원의 증거로 우리 심령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진행이 되고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을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평안을 맺어가실 때 우리는 또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평화는 성령님이 열매로 맺어가시면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조용하고 차분한 내 마음 상태가 되게 도와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평화는 훨씬 더 그보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뜻과 합치하도록 붙드는 능력입니다. 적극적인 능력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조용히 피해서 있는, 그래서 분위기가 잠잠해지는, 그것이 평화의 한 단편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도 그것은 매우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으로 경험하는 상황은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거리들은 여전히 여기저기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일하심, 그 은혜의 일하심이 우리 속사람을 장악하고 있기에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근데 그 강의에 나가면서 제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해 드린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빌보의 일을 살펴보면서 한 찬송가를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즐겨보내는 찬송 413장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가 결심 찬송으로도 부를 찬송인데요. 그래서 그 배경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이 호레스 스페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변호사였어요. 뉴욕 출생인데 뉴욕에서 있다가 시카고로 이제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지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 사람이에요. 1870년도니까 1873년에 이 스페포드가 내영원 평안에 이 곡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본 그 친구였던 블리스라는 사람이 거기다 곡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됐죠. 내 영혼 평안에. 그 배경은 이런 게 있습니다. 스페포드가 변호사 개업을 이제 시카고에서 했다 그래요. 시카고는 당시 번영하던 그런 곳이었고요. 시카고에서 우리 또 이제 오셔서 이제 같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카고가 가장 번영했던 때가 아마 그때 그 불같이 일어나던 그런 때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 그 상업과 연관된 커머스와 연관된 이 변호사 일을 했고요. 거의 로펌 같은 식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리얼 이스테이트 또 비즈니스도 이분이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뭐 거래도 굉장히 활발해졌고 그의 부가 가쁘게 상승을 했던 경우를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누렸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분은 굉장히 호레스 스페포트가 믿음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예, D.L. 무디 목사님의 그 전도단의 일원이었어요. 멤버였고요. 그래서 함께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 많은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상당 부분을 그 예수 복음을 위해서 흔쾌하게 투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교도소 사역도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수감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전했고요. 기도 모임, 뭐 부흥의 모임, 또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요, 지교회에서는 유년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했어요. 그렇게 쉴 새 없이 헌신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1871년에 그렇게 우리에게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일이죠. 1871년, 그러니까 이 가사를 쓰기 2년 전에 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카고 그 도심 지역에 있었던 전 건물의 3분지 2가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틀 만에 계속 타는데 바람도 세고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웨더였고요. 그리고 또 목재 건물로 촘촘하게 이렇게 지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소방시설도 부실하고 그런 가운데 뭐 불이 나니까 엄청나게 그냥 번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3분지 2나 되는 게 완전히 다 전소가 되고요. 그런 결과 이분의 어떤 부동산 그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집은 교회에 있어서 데미지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그 도심지에서 완전히 그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다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와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돌아봐 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든지 지쳐가는 거죠. 끊임없는 그런 일이고 복구 일을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 돕고 하는데 지쳐갔습니다. 근데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1873년에 이 무디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서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영혼도 쉬고 또 같이 좀 교제도 나누면서 좀 같이 지내자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이 다 이제 영국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타기 바로 직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 직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또 이것이 안 되면은 그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리얼 이스테이트가 아주 망하게 생겼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조금 늦게 가겠다고 하고 본인은 남고 가족들은 배를 다 탔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대서양을 지나던 배가 다른 영국의 배와 부딪혔습니다. 아이언 보트라는 것이었는데 뭐 이름이 그래요. 뭐 쇠가 거의 굉장히 단단한 그런 배였는지요. 겨울바다에서 충돌한 거예요. 거의 다 빠졌습니다. 승객들이 거의 다 사망을 했고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그 안에만은 그 구조 보트가 다니면서 건지는 가운데 건져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던 이 스페포드에게 전보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아내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전보를 보낸 겁니다. 그런 일을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황급히 이제 그 현장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장이 그 스페포드에게 한 곳을 가리키더랍니다. 배, 그 바다에, 망망한 배, 그 바다에 한 군데를 가리면서 그 지점에서 배가 좌초됐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할 말을 잃고 그냥 그곳을 바라보고 있던 스페포드는 그날 밤 배 선실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찬송을 저기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가사죠. 이와 같은 것을 자기 신앙 고백을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으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앙 고백과 경배가 나왔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그 사람의 심령에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인 평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고백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령에서 성령이 맺어가시는 평안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위기가 다 좋고 잠잠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위기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는 하늘이 주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늘의 평화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하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평화를 기뻐하고 평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평화는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평화를 우리는 순종하고 기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면에 자리한 사람은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감정의 안정상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로 주신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그렇듯 힘있고 그 평강은 그렇듯 우리만 그저 확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신 그리고 이기신 그 전쟁입니다. 세상 모든 악과 죄와 사탄과 죽음과 멸망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주신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는 평화는 이렇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기까지 하며 악과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셨기에 허락된 평화예요. 그래서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진리를 벗어나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삽니다. 직장 관계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삽니다.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며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삶이요, 어떤 스트레스가 닥치면 실망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이 사나워지고 그렇게 되고, 옆에서 조금만 누가 이리테이트 시키면 폭발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오신 생활은 평화로 지배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평화 전에 이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평화를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평화가 있기에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했기에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을 용서하셨듯 용서하면서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 우리도 서로 용납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화목의 관계로 불러주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관계를 열심히 품고 이뤄가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막 애써서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평화를 경험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는 절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맨 처음에 평화가 있냐고 질문하고 이제 끝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평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평화,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성도님에게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화를 정말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결코 어떤 대상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어떤 대상, 그 대상만은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다른 대상은 또 그런 좀 소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회복을 하는 것이 나중에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한테는 절대 그분과는 적과 적의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굴까요? 네, 설마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바로 그 한 번은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이 무슨 말이지? 이단인가 그럴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렇게 평안이 좋은 거구나, 그거는 깨닫겠는데, 그러나 정말 나는 그렇게 평안이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신다면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평화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가? 만약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의 적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지간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대적관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참된 구세주여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를 안다고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고백, 내 죄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고백과 인정과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죄인의 고백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서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인지 예수를 믿었는지 돌아보시고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과연 하나님을 원수로 두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